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잠깐 고린도서를 보았지만 우리 그 7월 전에 에베소서 4장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장 2절까지가 큰 한 단락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다음 단락으로 시작되는 5장 3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4장과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좀 돌아보려고 해요. 그래야 이어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부터 무엇을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맞죠. Worthy of our calling.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받음에 가치 있는, 그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맞다는 거예요. 엄마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식을 엄마로서 잘 키우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 뜻에 잘 맞고 좋은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로서의 합당한 부르심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크리스천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삶을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기독교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어떤 삶인가를 이제 4장에서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주실 때 개인적인 것으로 절대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나 하나로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로 알려주십니다. 한 몸으로 알려주세요. 그 안에서의 한 지체가 내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시고 그 한몸된 것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한몸으로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셨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속에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엄마는 엄마 부르심을 하다 보면 엄마로서 장성하게 자라가고 자식은 자식에 따라서 장성하게 자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절대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족, 한 몸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 돌아보는 교제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거예요.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몸된 것에서 한 몸이 자라갈 때에 나도 거기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4장 그 앞에 13절하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기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겁니다. 한 몸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 주셨고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무엇보다 그 중심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 돼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 돼요.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이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두고 심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내 부르심이 뭐냐? 한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몸이 건강해지면 나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느 수준에까지 자라가라고 하시나요? 아니, 어느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어느 수준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 지금 누구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수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에까지 분명히 이룰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가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루시고 이루셔가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에 참여하여 심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잘 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열망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에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열망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 몸의 각 지체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서로 돌아보고 섬김으로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자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도 한마음을 품지 않고 또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려는 것에서도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안 자라가고요. 그러면 전체 교회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 직분의 은사를 주신 자들을 세워서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구제하는 사역 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의 새 직분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모든 장로 사역도 집사 사역도 다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중심이고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 말씀으로 섬기고 돌아보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누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며 한몸된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면 자라가지 않아요. 나도 안 자라가고요. 그렇게 내가 교제 나누는 분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서로 교제 나눌 때에 돌아보고 세워줄 때에 함께 자라가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말씀으로 나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13절에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여기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나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죠. 다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가십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열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중심이고 여기에서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것을 늘 잊지 마시고요. 더욱 여러분의 삶, 말씀이 주장하게 하세요. 많은 삶이 돌아가죠. 그런데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자라갈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주장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뭘 믿고 해야 되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분명히 이를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계세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에까지 이를 거라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형상에까지 이를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나요? 분명히 이를 거죠.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의 천국 현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분명히 이를 것을 바라보며 하라고 하세요. 이게 다르죠. 내가 그냥 이를지 안 이를지 모르지만 그냥 심서 하는 거하고 분명히 이를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하다 보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완성하실 것을 알게 되면 그걸 믿고 하면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인내로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하실 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죠.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명하신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기독교인으로 새사람을 입고 살아야죠. 그 이유가 있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속한 새사람으로 다시 살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에는 우리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복된 천국의 현실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꼭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 그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하셨어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어디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고 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속한 현실이 지금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고 잠깐 감추어져 있지만 곧 그 영광의 현실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며 그 복된 위의 현실, 천국의 현실을 더욱 믿음으로 증거하라. 분명한 현실에 근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붙들고 소유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참 현실을 이 골로새서에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늘에 속하여 있는데 그 현실이 잠깐 감춰져 있고 영광 중에 드러날 날까지 그 현실을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의 참 현실은 이제 누구 안에만 있을까요?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깨닫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보지 않는 즉시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광야의 여정을 가나안 땅에까지 가야 했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보질 않아요. 목이 딱딱해가지고. 뭐만 봤어요? 자기들의 처지. 물이 없는 것, 떡이 없는 것, 세상 현실. 온통 자기 중심. 하나님은 절대 보려고 하지 않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목이 곧은 백성. 딱딱한 거예요. 잠깐 돌아서기만 하면 거기 누가 계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질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참 현실이 있는데 회개가요. turn away.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 회개라고 안 해요. 성경은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것까지 가야 회개예요. 우리 목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현실을 바라보며 가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우리 육체의 행위,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만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체험에 의지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복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 말씀이 주장하게. 형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과 저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행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의 현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가야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기 아니면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만 가야, 그분을 바라봐야만, 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산 것도 어디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앞으로 들어갈 것도 어디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세상에서 드러나 있어요? 내 육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골로새서 뭐라 그러죠? 감추어져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디에서만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곳 어디에서도 알 수 없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내 현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삶이라 이 말씀이죠.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누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기업을 무르는 아들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 왜?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 주셨거든요. 하나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영광이 드러날 날이 온다 그러죠. 그 날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자기를 지키며 믿음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라고 하세요? 그 천국 영광이 드러날 날을 바라보는 소망. 이 분명한 소망에 우리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걸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고 이 믿음에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부르심이나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참현실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고 지금도 무엇을 이뤄가고 계시고 장차 온전히 무엇을 이루실 건가를 확실한 믿음으로 믿으며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대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간절한 소망이 생기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하고 완전히 닮은 형상으로 흠과 점이 없이 그걸 이루셨고 이루실 것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더욱 말씀으로 와서 믿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심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뜻으로 품고 간절한 열망 가운데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안에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려주세요. 아니 에베소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를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더욱 믿음으로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 말씀에 복음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제3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주님이고 내 구원자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나누며 그저 남의 얘기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믿음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말씀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뭘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고 내 목자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텐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명하시는 모든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이에요. 5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 즉 예수님 닮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탐욕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 부르심에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미 천국에 속한 예수님 닮은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여기 그 말씀도 나와요. 거기 7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 5장 7절에 보면 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세상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어디에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은 이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주신 자들과 한 몸을 이루어 이 교제가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저기 하다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다른 세상 모임이 있고 세상 그룹이 있고 세상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5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으므로 빛의 열매를 증거하며 살아가라. 빛으로 되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미 빛이 되었으므로 빛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겸손하죠? 아우 내가 무슨 빛이야? 어떻게 빛으로 살아? 내가 너무 어둠인데? 누구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이루셨나는 것을 보라는 거지 네 안에서 얼마나 빛인가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명령들은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요 이상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루시지 않은 것을 명하시면 억지죠. 그런데 이루어주신 현실이 이러함으로 믿음으로 그 현실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은 절대로 억지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복음 현실을 믿고 있으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구원을 이뤄주신가를 믿고 있으면 이런 명령들이 억지가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명령들이 다 억지가 돼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 너무 억지 같아, 이런 건 내 삶의 현실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현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즉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참 믿음은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렇지만 그것도 참 믿음인가 아닌가에 달린 거죠. 그렇다면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굳게 되기 위해서 어디로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거기 외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든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명령을 볼 때에 명령 자체를 보기보다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복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명령들은 정말 너무나 깊은 복음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 말씀 드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인 내가 거룩한데 내가 너를 거룩한 내 아들로 이미 구원해 놨어. 그러니 너도 거룩해야 돼. 숨겨져 있는 현실이 그거죠.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거룩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억지가 되는 거고.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 회개하며 돌이켜 십자가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또 목이 딱딱해져가지고 예수님 안 보고 그냥 뭐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다가 또 회개하게 하셔서 또 돌이켜 예수님 바라보고 이 소망 없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이뤄주셨는가를 깨닫고 인정하고 붙들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끝까지 목이 딱딱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세요. 살아가지 않게 하세요.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빛이라 하시는데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또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것, 회개하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 얘기는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그 현실을 알려주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열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시고, 말씀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알라고 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회복되어 예수님을 알고 믿는 다른 형제들과 하나가 돼요.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께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5장 3절부터 볼 텐데, 여기에 연결돼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또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목이 고든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딱딱한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것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부드러운 마음과 또 부드러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우리 하나가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섬기고 돌아보며 함께 자라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